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어린 자녀들이나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한국을 갔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친척집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친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예, 참 좋은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 가운데서 또 사랑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회복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이런 이 명절, 특별히 우리 7월 달이 되면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좀 한국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아버지 세대시나 보면은 뭐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부모님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 경남 남해. 그래서 저보다 사투리가 좀더 심해요. 많이 심하세요. 네, 많이 심하셔서 때로는 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투리를 쓰시기도 하시는데요. 우리 여름 휴가철이나 또 명절이 되어서 남해를 가려면은 부산에서 슈에떠 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꼭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되세요. 예, 보면은 아주 고향 사람들은 말투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말투도 비슷한데 그들이 고향 사람들의 나누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 그 고향에 가보 그 고향 출신이 아니면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시죠, 그죠? 근데 그런 말들을 사투리를 섞어가지고 하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재밌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고, 전혀 재밌는 이야기도 아닌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고향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좋아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다들 서울 분이시군요. 예. 다들 서울 분들이시라 이 사투리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고향 가는 길에 가보면은 말이 같아요. 말이 같고 떠나온 고향이 같기 때문에 그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그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뭐 별일 아닌데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나온 고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는 너희 성도들은 본향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 너희가 나온 본향이 같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향이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고향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매주일마다 들으시는 설교 말씀도 바로 그것이고요. 오늘 증거되는 이 팔복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향이 같은 사람들은 알아듣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러한 구조 가운데 있어요. 오 복되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여덟 가지가 쭉 이어져 있죠, 그죠? 헬라어 원어적으로 오 복되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 이 여덟 가지가 이어져 있는 말씀, 우리가 편리하게 팔복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안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3절과 10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8절 가운데서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죠. 3절과 10절은 이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셔도 좋고요. 한글도 그렇죠. 4절부터 9절까지 이 나머지 6절은 너희가 오 복되도다 이러하니한 사람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형으로. 그런데 우리 처음과 마지막인 3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기도 영어 성경이 나와 있죠. 그죠?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sons of God. 예, 구절은 되어 있지만 우리 10절은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팔복의 말씀 오 복되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현재의 말씀으로 이 팔복 말씀을 괄호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괄호로. 결국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아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야,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일까? 나는 온유한 사람일까? 나는 남자니까 애통함이 없지. 아, 나는 남자니까 또 온유함하고 나는 아, 그 닭살이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 거야.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타입이다. 예, MBTI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내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성도의 내면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들을 이 팔복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심령이 파산되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나 스스로는 채울 수 없다. 절대 의존적인, 예, 내 심령은 절대 의존적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서 예, 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자들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임하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말도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로드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발음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요. 그 본문에서 그들은 그냥 로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경건한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나오는 것, 하늘나라라고 나오는 것은 병행 본문에 보면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죽어서 어떤 곳에 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예, 너무 좋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내면의 초라함이 보이잖아요. 나 내면의 죄악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왜 사랑하십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다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애통하듯이 우리 안에서는 근원적으로 그런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들 향하여서 성경은 위로를 한다고 하시죠.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죠.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어디든지 옮겨가는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대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온유한이라는 것이 멍에를 맨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멍에 맨 짐승들 보세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가시는 것이 그 온유함이죠. 애통하며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온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예. 저 뉴욕 맨하탄에 아주 비싼 땅,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좋은 땅, 부자 되어 살아라.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고양이 같은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땅, 그 땅을 주십니다. 그 땅에서 그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요. 그 땅에서 긍휼히 여기며 그 땅에서 마음의 청결함으로 살고 그 땅에서 화평함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속성과 성품이 드러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나라 한번 보여줘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어떻게 보내어지냐면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 내면에 부어지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자들은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 그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그냥 단순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자기 의로 사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싫은 것이 악인 자기의 의로 사는 자들은 절대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까지도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들을 반드시 모욕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살며 그 땅에서 긍휼을 베풀며 마음의 정결함을 살며 화평함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데 그 가운데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 자들부터 이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박해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게 영어식 표현에서도 완료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 참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을 달아주셨어요. 주석을 달아주셨습니다. 11,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간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의의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온갖 나쁜 소리, 비방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정말 근거 없는 중상모략, 우리 이런 모욕 같은 것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들을 때에는 너희가 기뻐하여라. 너희가 기뻐하여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상이 크고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인해서 받는 박해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인하지 않은 박해도 있겠죠. 예. 그것들이 어떤 박해입니까? 정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박해들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협함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박해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지혜 없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곤란함에 빠질 때도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박해를 말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렇게 바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선한 사업을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역설적으로 그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바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박해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쁜 일을 하셔서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 있는 나라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뜻대로, 사람들의 요구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습니다. 공생애 처음부터 사탄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금식한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다른 것 하지 말고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고 할 때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거부하시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잘 살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가지고 나를 붙들고 있는구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로 가버리시잖아요. 예. 결국 세상에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편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러한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야.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의 심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땅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긍휼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마음의 정결함이 필요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화평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화평이 없고 도덕적인 의가 없고 도덕적인 긍휼이 없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약간의 이러한 도덕적인 선함도 있을 수 있고요. 도덕적인 화평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은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이 없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정결함이 없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화평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 성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들은 그 땅 가운데서 의의 씨를 뿌리고요. 그 땅에 긍휼의 씨를 뿌리고요. 그 땅에 마음의 정결함의 씨를 뿌리고 그 땅에 화평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살게 되면 세상의 나라와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한 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밖에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서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박해입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정말 일제 침략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 가운데 박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제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던 자들 그들은 일제의 천황을 섬겼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면서 일제 천황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됨이 없어요. 오히려 천황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불과 공산권이 이렇게 문이 닫혀 있을 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경을 대고 있는 그죠? 38선을 대고 있는 그곳에는 여전히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냥 모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런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이슬람이 강하고요. 각 토속 신앙에 신앙이 강한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박해들이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사실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를 봐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진짜 표시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날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도 사실 안심할 수가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점점 더 나를 인하여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한 세상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이 오지 않아도 우리가 잘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절대 선이 없고, 선도 상대적이죠.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좋지 않으면 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오늘을 사는 2018년 이 현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범죄에서부터 이미 나왔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거야. 너의 기준에서 선악을 구별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나타났던 것이 내가 좋으면 선이고요. 내가 나쁘면 악이에요. 그게 역사 가운데 그 이면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이런 절대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심심찮게 들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연합이 되는데 예수쟁이들만 들어오면 연합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죠.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천들마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지나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옹졸해가지고 그러니 우리만 이렇게 욕됐지. 물론 그들의 옹졸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냥 화평하자고 하지만은 우리 복음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만 화평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만. 그러니 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만 그렇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어떻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제가 미국에 2005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학교를 다닐 때 역사, 미국의 히스토리를 배우면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프라우드 하면서 Welcome to America.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뭔가? 구구절절 잘 써놨는데요. 제가 보니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네가 노력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고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더라고요. 여러분, 눈만 뜨면은 TV만 보면 여러분 잡지만 보면 신문의 광고만 보면은 이 온통 아메리칸 드림이 되잖아요. 네가 좋은 것만 할 수 있고 네가 좋지 않으면,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예. 좋은 잡을 가져서, 예. 편안하게 살다가 리타임은 잘 준비해서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우리 일할 때 그 소득을 그대로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게 아메리칸 드림인데요. 여러분, 이 아메리칸 드림이 목적이 되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목적이 되니까 그 아메리칸 드림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욕합니다. 예수를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봤을 때는 불편함이 있어요. 참아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요.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이 목적이 될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아메리칸 드림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휴식도 없이 리타이어도 하지 말고 그냥 일만 하면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에 신이하고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일부 예배도 그냥 이 고원고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누게 됐고요.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리타임은 가지고요, 예, 또 좋은 집에 사시는 거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예,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니? 너만 왜 그렇게 청승맞게 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메리칸 드림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예. 우리 자녀들 말 잘 듣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요. 그리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또 잡을 얻고요. 좋은 삶을 살면은, 여러분, 그게 사실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에 남은 이유가 우리 자녀들 때문이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잡을 가지는 그게 악입니까? 아니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목적이 되면, 그 아메리칸 드림이 목적이 되면은 그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을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에게 희생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내를 가르칠 때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신이 만날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는 참 독수리가 무서웠어요. 독수리. 한 번도 제가 독수리를 본 적이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독수리가 무섭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독수리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꿈에 독수리가 막 나타나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몸에 온갖 방패와 칼로 이렇게 이거를 하고 이렇게 독수리와 싸우는 꿈을 많이 꿨거든요. 네. 웃기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신, 혹시 네가 무서워하는 건 뭐 있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저도 이제 신이가 뭐가 무서워? 곰이 무서워? 공룡이 무서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가 정말 무서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뭔데? 가족들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이랬는데요. 그 말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요구하면서 사느냐? 우리 자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데? 아메리칸 드림, 그거 쫓아 살면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모욕합니다. 나만 그렇게 잘났나요? 하나님 말씀, 그거는 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만 들으면 되지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그렇게 해요. 세상이 어리석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기록된 지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살면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없이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을 따라 살면 절대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세상은 조롱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뭐 주고받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병행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I never knew you. I never knew you. 여러분 세상의 조롱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아이의, 저희 아이의 다 죽고 나만 남아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게 제일 두려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마치 비수처럼, 너 지금 뭐 기도하고 사니? 내 기도를 봐. 네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봐. 그 마지막 때에 남아 있는 것이 뭐가 있겠니?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쫓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두려워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조롱받아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양이 같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 복되구나. 을을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고향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같은 본향인 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지키는 것, 그 자들을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목말라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사랑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고양이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 본향길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이룬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면에 무엇으로 사는지 그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고양이 같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러한 부끄러움, 세상이 가져다주는, 때로 가져다주는 그러한 억울함, 때로는 여러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이 땅에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억울함이죠. 언제 풀어집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 풀어지잖아요.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30초 정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향이 같기 때문에 이해되는 말씀, 하나님 제게도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복된 말씀인 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서 버려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지난 8주 동안 이 팔복의 말씀을 가감없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거저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세상에 조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조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따라 살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늘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린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주의 선하신 뜻과 을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